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엄청나게 다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고 그 삶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향도 모두가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결과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길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총 네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오늘 복음을 들으신 교우분들께서는 자신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길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 곧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본다면 깨달은 사람은 그가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의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서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토대는 바로 좋은 땅이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싹을 틔우고 실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는 배부름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결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도 있고 돌밭보다 더 많은 낙석들도 있고 가시덤불도 너무나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되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부드러움.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부분들이 있다면 부드러운 옥도처럼 변하게 해 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분교리 최용관 신부입니다. 한국천주교의 공식적인 창립연도는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인 1784년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연구하던 중 교리 서적의 부족을 느꼈던 이벽은 동지사편으로 북경에 가게 되는 이승훈에게 북경 천주당을 찾아 세례를 받을 것과 천주교에 관한 더 자세한 교리 서적, 성물 등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1784년 봄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은 이벽과 건일신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창설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후 여러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1784년 겨울 서울 명례동에 있던 역관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 모여 이벽을 지도자로 삼아 주일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피곤이 밀려오면 초대로 받아들이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귀력을 소진했음을 나타냅니다. 늘 긴장하고 사느라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고단함도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건 하소연할 이유가 아니라 쉬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때는 피곤을 떨치려 애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를테면 여가를 보내거나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방에 돌아오면 보통 피곤합니다. 저는 이 피로를 받아들입니다. 침대에 15분 정도 누워 피곤의 무게를 즐깁니다. 그러고 나서 알림이 울리면 다시 생기를 얻어 일어났죠. 피로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만성이 되기 쉽습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달합니다. 유쾌한 피곤도 있습니다. 숲길이나 들길을 오랜 시간 걸은 뒤에 숙소로 돌아오면 기분 좋은 고단함을 느낍니다. 다른 유형의 피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듣는데 지쳤다고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많은 걸 제안해 보아도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늘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별 모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핵심을 비켜가며 다른 말을 할 때 대개 피곤에 밀려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곤함은 참된 것,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권유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친다면 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함은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초대이자 중요하지 않은 것과는 결별하고 소중한 걸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도전입니다.
성악산책의 임명선방으로 신부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성모 찬송 살베레지나 단순 음조 아닌 장음 음조로 만들어진 이 곡을 프랑스 솔렘의 성베드로 수도원 수사님들 목소리로 들으시며 성악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세실리아 장엄 미사국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아주 장엄한 느낌의 작품이죠. 테너 프라시도 도밍고가 연주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 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스위스 연방 정부가 성직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 제도를 6월 1일부터 전격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교회는 정부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위스 주교회의는 21일 이와 관련한 본지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스위스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 자유교회 연합, 스위스 개신교 연합과 함께 스위스 연방 평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성직자의 공직 면제 폐지 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주교회의에 따르면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는 34세 이하 스위스 내 신부는 10명가량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 연방군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성직자의 군 면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8개월간의 의무 복무를 갖췄는데 그간 스위스 내 성직자는 이 의무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스위스 군 당국은 종교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자 비상사태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성직자의 역할이 필수 부가결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주 뉴질랜드 총선 캠페인에서는 정치인의 거친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액당 후보 폴 헨리는 라디오 게임에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를 쏘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고 노동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액당은 단순한 농담이라며 과도한 논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의 셰인 존스 장관은 다른 정당 지도자들을 겨냥한 성적인 암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공식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튜어트 내시는 출산 휴가를 사용한 국민당 의원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로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럭슨 총리가 내시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존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저속한 정치 문화가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은 현상이며 뉴질랜드도 세계적인 정치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 후보를 영입할 때는 미디어 대응 능력과 자질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집 구입, 이사, 취업, 정부 지원금 신청, 유산 정리 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인의 사기 피해액은 총 2억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명 중 1명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직접 사기를 당했거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웹사이트와 사칭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BNZ, ANZ, NZ, 포스트 등 신뢰받은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5세에서 44세가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젊은 층은 이중 인증 사용률이 낮고 25세에서 34세는 웹사이트 주소 확인과 기관 진위 확인을 가장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뉴질랜드인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의심하고 링크를 직접 클릭하지 말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비밀번호와 이중인증을 사용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취업 플랫폼 SEEK 뉴질랜드에 따르면 전국 채용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SEEK 뉴질랜드 6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 0.2%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24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3월 분기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5.3%로 집계돼 2025년 4분기 12월 분기에 5.4%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공고당 지원자 수는 5월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채용 공고당 지원자 수가 2025년 중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월간 채용 공고가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일부 공공 부문이 6월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 인력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35.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업 자원 에너지 분야가 전월 대비 4%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및 개발이 2.4% 증가, 제조 운송 물류가 1.9% 증가하며 전체 채용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에도 뉴질랜드 지방의 고용시장이 주요 대도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섬과 북섬 지방 지역이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우스랜드는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23.3% 증가했으며 오타고도 20.6% 증가했습니다. 식은 두 지역 모두 사회기반 시설 투자 확대와 건설 및 기술직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라나키 역시 전년 대비 30.4% 증가하며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식은 이는 주로 광업, 자원, 에너지 분야의 채용 공고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6월 상대적으로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클랜드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대비 5% 증가, 웰링턴 전월 대비 0.9% 증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식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 3.9%, 전년 대비 107.3% 증가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AI 관련 용어는 AGENTIC, 전년 대비 134.4% 증가, 생성형 전년 대비 100.7% 증가, AI 윤리 및 Governance 전년 대비 330.1% 증가, 4배 이상 증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채용 공고 가운데는 AI 또는 AI 관련 기술을 언급한 비중은 3.5%에 불과했습니다.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생 모두 뉴질랜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전액 자비 유학생에게 승인된 학생 비자 수는 정부 통계가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액 대비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해 교육기관의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 초중고고의 유학 온 어린 학생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모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유학생입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이민 뉴질랜드의 통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액 자비 유학생 비자는 3,501건 승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수치이며 MBIE가 2016년부터 집계해온 자료에서 어느 달이든 월간 승인 건수가 3,5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월 말 기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전액 자비 유학생은 총 39,7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약 4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학생 비자 그룹은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학령기인 경우 뉴질랜드 법에 따라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립학교 학비만 부담합니다. 이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가족에게 발급된 학생 비자가 963건 승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증가한 수치입니다. 6월 말 현재 뉴질랜드에서 학생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총 34,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올해 3월 처음으로 3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들의 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학생 비자 유형으로는 영어 연수, 목적, 학생 비자 6월 승인 825건, 학생 패스웨이 비자 6월 승인 417건입니다. 학생 패스웨이 비자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비자 소지자는 학업과 함께 시간제 파트타임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거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숙도 내오신 분입니다. 최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운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는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였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그들의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아시아 수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이라고 합니다.
네. 골드만 환경상 사실 좀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골드만 하면 이 말 표현이 어때요? 골드만 삭스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네. 골드만 환경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이인 골드만이고 미국의 리처드 골드만 그리고 로다 골드만이라는 부부 자선가가 1990년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노벨상으로 골드만 환경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중앙아메리카, 선미 도서 지역으로 세계 6개 지역의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고 저는 2026년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전체 대상도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네, 6명을 꼭 선정합니다.
6명?
네.
이건 좀 제 실례된 질문인데 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까?
저도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헌법소원 결과가 의미 있기 때문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 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주는 것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아시아 최초로 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이 나기까지 다양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운동의 의미를 조명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소원을 했다는 거. 네.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떤 헌법소원이었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했던 헌법소원이고 국가의 그 최상위의 기후위기 대응을 결정하는 국가의 감축 목표라는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소년 19명이 시작을 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환경, 기후 환경이면 탄소를 네. 배출을 줄이자 뭐 이게 뭐 그 뭐 파리 선언 무슨 선언들을 통해서 이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뉴스가 막 나오면서 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막 얘기하면서 그만큼 뭐 다시 그거에 또 걸려 있는 게 이제 그 사회적 발전?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거를 한번 추진하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사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지금 닥쳐있는 위험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2019년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서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일들을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책의 자발성에 기대기에는 명확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만큼 인식하는 만큼만 그렇죠.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더 명확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법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고 기후위기 속에서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후정책을 항상 만들고 있다 보니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이제 막 그 거기서 막 그막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중에서 19명이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굴까요?
저희는 한 명이 딱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는 과정이 있었고 그중에서 소송도 계속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이제 뭘로 나왔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장기 목표가 부재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정부 정책으로 그걸 세워야 된다는 결과,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나오면
네.
결과 아니면 국회에서 그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나왔던 것은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위험 상황이고 그 위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포함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선이 기본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걸 인식 하고 좀 이렇게 뭐 법이나 정책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참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도 사실 뭐 이게 정권에 따라서 관심이 있냐 없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그 환경부가 이름을 바꾸면서 기후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잡긴 했긴 했으나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정부 부처 중에 이 말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환경부가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제일 힘 있을 때가 그 뭐냐 환경 영향 평가할 때만 제일 힘이 있고 또 뭐 정책 얘기할 때 막 산업부에 막 눌리고 뭐 어떻게 눌리고 뭐 너희들이 뭐 우리를 제재한다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환경부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헌법소원 결정을 존중해서 그걸 잘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 힘이 매우 약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2035년까지 단기 중단기적인 감축 목표를 그 실제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헌법소원 결정을 존중하긴 하나 목소리가 이미 큰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라는 것이 53에서 61%라는 범위로 결정이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실제로 이걸 실행해내는 책임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헌법소원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뭔가 탁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우리 헌법소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헌법재판소 얘기할 때 탄핵 빼고는 그닥 관심이 잘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얼만큼 이제 시행적인 법으로 적용되는 거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감시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의견도 엄청 가야 돼요. 했는데 사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환경이라는 부분이 산업하고 아직 대치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다.
네.
사실 기후 환경을 지키면서 이 말 표현이 좀 그래요. 한국 그 모든 사회가 지금 돈이라는 거에 되게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이쪽 부분인데 사실 이게 또 다른 이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사람들이 기후 위기 속 안전할 권리를 확보한다라는 게 단순히 당연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헌법소원까지 갔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부담이나 산업 구조만을 고려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호할 수 없으니 최소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결정문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음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인데도 여전히 정책으로 가면 그게 되게 희석되고 현실은 어렵지라는 논리로 약간 비관적인 논의로 많이 흘러가서 좀 어렵긴 합니다.
한번 물어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헌법소원 해서 야 이것이 좋은 가치라는 거를 모든 사람 공유를 했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시행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안 그러면 외쳐야 되고 또 알아달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될까요?
사실 시민들은 이미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서는 기후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하겠다라고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에 이 위원회가 이 논의를 좀 미뤄요 계속.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났죠 시간이. 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해 해결을 할게라고 하면서 사회적 공론화까지 만들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300명의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 대화를 만들었더니 되게 진전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1.5도 감축 목표의 어떤 전 지구적 평균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그건 기존의 어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어 있던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지금은 부담스럽고 나중으로 미뤄야 되고 했던 그 논의랑은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주어졌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적극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걸 이미 도출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의사결정 권한은 소수의 국회의원들한테 있다 보니까 또 거기로 넘어갔을 땐 이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뭐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긴 했지만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긴데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 안에 또 조율을 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 시민들이 같이 300명 모여서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자는 방향성이.
그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국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렸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뭐 산업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심리적 부담도 있을 거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문제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선으로 합의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논의를 실제로 했고 네 차례 정도의 수기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진전된 결과들이었고 근데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가니까 국회에서는 뭐 이게 왜곡됐다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 내용이 뭡니까?
그게 그 전지구적 평균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인데 국회에서는 이게 좀 왜곡됐을 거다? 편향됐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회 내부의 법안소위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이걸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데 내부에서의 논쟁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딱 들어가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시민들이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만일에 기후 이 환경에 관련돼서 자기 본인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사회적 말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로 기후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 오고 나서 다시 정리하게 된 것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뭔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되게 긴 시간을 기후변화는 북극곰의 문제라고 이해를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항상 그렇게 소비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뭔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문제로 항상 인식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기후위기가 지금의 권리의 문제라는 것까지 오게 됐을까를 고민했을 땐 사실 미래 세대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실천에서 개인적으로 이 가치를 위해서 혼자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서도 가톨릭 기후행동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단위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선두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같이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보기, 나를 둘러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인식해보는 게 사실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이 얘기를 초반부터 세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지금 현재 사회가 AI 라는 거에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칩이니까 막 그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다 그러면 나온 얘기가 또 데이터 센터 막 얘기 나와서 그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냉방이 뜨거운 거를 식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기후하고 제일 관계가 많거든요. 이거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막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너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과 기후 행동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과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뭐 돈 번다는 개념이 좀 크죠. 그 개념이 같이 하고 있죠. 우리가 저런 걸 유치해야 돼. 이런 걸 우리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아니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성장해.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은 완전 대치점에 네.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차라리 그 우주로 던져서 하게 되면 냉방 걱정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떠십니까? 막막하다 막간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죠. 여기에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던지기도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가 늘어나고 하는 그 이면에 실제 정책이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면 그냥 마냥 낙관적인 전망 안에서 그냥 전력 수요도 막연히 늘어날 거야라는 예측 안에 그냥 아무 그냥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전력 수요도 그냥 늘어날 거야라는 계획으로 화석연료 계속 유지하고 뭐 원자력 짓는다 이런 얘기 추가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기후위기라는 문제라던가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의 수요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던지듯이 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너무 많이 드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기후위기라는 문제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사회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막연히 그냥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임계치를 넘는 지점이 왔을 때는 사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낙관만 던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외면하고 눈에 그, 보이는
것들만. 제가 너무 아까는 시민 의견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시민 의견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 그 원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의견 모아가지고 아 우리는 잠재적으로는 원자로를 이제 폐쇄하고 그 환경으로 그 환경 에너지를 얻는 걸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정권인 그 윤석열 정권 때는 아 그런 말은 싹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약간의 전력 AI 때문에 전력 수요 얘기 나오면서 그 원자료를 없앴다는 얘기는 아예 사라진 것 같고
맞아요.
소형 원자로 얘기가 나와요 도리어.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뭐지 아 그 국회의원들 아 이거는 그 국민들이 300명이 한 것을 아 이건 잘못 판단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그렇게 국민적 합의를 막 습하고 뭐 하고 해서 그 결론을 냈는데 불구하고도 정권 바뀌면서 또 뒤집히면서 또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참 그 각각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게 좀 어렵겠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국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사실 지금의 국회는 이거 탄소중립 기본법 개선입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국민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국가가 마주한 위험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입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다양한 전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도 낼 수 있는데 최소한 국회는 입법자의 책임이 그러면 그런 전망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논의로만 빠질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넣을 때 어디까지 내가 함유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관점이나 그 생각하는 폭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같은 단어인 우리를 쓰고 있지만 각자가 쓰고 있는 그 우리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미래 세대까지 다 포함한 것이 우리인데 지금 가끔씩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우리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그건 뒤쪽 문제야. 뒤쪽 문제야. 라고 얘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그린벨트라는 걸 얘기해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얘기하면서 미래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린벨트에 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점점 뭐 그 산업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등등의 논리로 많이 훼손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얼마큼 쓰고 있느냐 따라서 포함하고 있냐서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도 좀 이게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표현이 과연 누구까지 포함이냐. 사실 그런 싸움인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우리라고 보통 특히나 정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기후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전할 필요 없는 사람이 나눠진 것처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재난의 위험이 닥쳐도 그건 개인의 몫이고 개인이 버텨내지 못하면 너의 능력 때문이지처럼 취급하는 사회 같아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원고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권리를 인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저희 소송을 미래세대의 소송이라고 많이 칭하긴 하지만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세대한테는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게 기본권이 보장받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보니까 더 다양한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결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만 우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기는 또 하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네요.
그러면 뭐 미래 세대라는 말 표현이 네. 사실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얘기 나올 때도 그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딱히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 단어 자체에서부터 같이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막상 같은 우리를 썼는데 포함하는 네. 주체가 다 달라.
네.
그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은 제가 그 라디오 할 때 앞에 막 단체 물어보고 막 했는데 사실 오늘은 처음서부터 애당초에 그 좀 길게 막 이 부분을 얘기한 거는 끝에서 얘기하게 되면 쫓기듯 끝날 것 같아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을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행동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면서 과연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막닫다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 그래서 덥잖아. 이렇게 너무 툭 그리고 그거 나오면 이제 빙산 얘기 나오고 빙산 나오면서 우리 물 차잖아. 그건 괜찮아. 나 있을 땐 안 차.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고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다 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이 말 표현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요즘에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인데 이게 감각하지 못하면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감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만큼만 대변하니까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처음에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좀 더 위험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졌을 때 직격탄을 맞는다는 걸 느끼면서 이게 너무 큰 위험이고 사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 그냥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뭔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일상이 위험해지는 문제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이 감각이 좀 확장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지금 당장의 위험이 되게 차별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구나에 대한 이해가 좀 쌓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하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로 감각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지금 나한테 닥치는 일은 아니지 하면서 넘길 수 있게 된다고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네. 요새는 내 것이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놀로가 부릅니다. 영영.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2020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누긴 했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다만 청소년.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여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환경 문제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어요. 아. 근데 그게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 아니면 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동의 실천을 한다?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2018년에 폭염을 마주했을 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서울에서 오래된 빌라에서 에어컨 없는 채로 지내는 것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 폭염은 생각보다 제가 살면서 겪은 폭염 중에서 제일 강했어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2018년 폭염이 아니라 매년
맞아요.
매년 더 심해졌을지 그때를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더위가 엄청 심해졌는데 그때 폭염이 이전과는 좀 달랐었고 그래서 그때 뭔가 밤에 계속 샤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온이 안 떨어질 정도로 집에 되게 후끈후끈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잠을 자다가 이거 괜찮은 건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며칠 뒤에 기사에서 집에서 잠을 자던 엄마랑 비슷한 여성이 저희 집과 너무 비슷한 환경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로 위험한 거 아닌가? 집에서 사람이 머물다가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제가 해왔던 개인적 실천으로는 엄마 한 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가 생각해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난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순 없을까? 위험을 줄이거나 뭔가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때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고 함께 만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 거리에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서 기후변화가 아닌 위기라고 알려보자라면서 행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저의 어떤 첫 번째 시위였는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 알면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해서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건 결국은 인간의 생존권을 처음에 접했을 때
네.
아,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거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거 우리 집만의 문제, 우리 전체의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해서 확장이 되면서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아, 이 행동은 한 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단체 체계를 만들고 더 많은 동료들을 모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청소년 기후 행동 그 단체가
네.
어떤 단체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보림 씨가 소속된 청소년 기후 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고 이는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청소년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시작할 때가 8년 전이어서 저희가 저를 제외하고 다 청소년이었어요. 다 10대 청소년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실제로 좀 줄이고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해서 정책의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일들,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속 사람들의 일상에서 마주한 기후위기를 정책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조직 중에 하나이고, 뭐 입법에 대한 뭐 1.5도 대응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 목표를 법안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한다거나, 또는 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곳에서 그린워싱을 하면서 화석연료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그 그린워싱을 폭로하고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계속 만든다거나, 기후소송 같은 헌법소원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약간의 얘기는 그린워싱을 처음 듣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린워싱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색 분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는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대응을 하고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줄이는 거를 보통 얘기하게 합니다. 그 보시기에 솔직히 그 파리 협약도 있었고 등등도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몇 년도까지 얼마큼 줄인다. 그럼 사실상 줄이지 못하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다 나무를 심는 거를, 그걸 이제 제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퉁퉁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전 세계에 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신 거긴 하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들이 선언했던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그 시점으로 보면 매우 더디고 변화가 안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더 무력해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일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고 외칠 때 지금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더 그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프랭으로 내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지금 무슨 의식을 더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 게 북극곰의 문제나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주한 위기를 이야기를 해서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사실은 정책의 변화, 정치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것도 한계이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저는 느끼게 뭐냐면 발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뭔가 더 그래야지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더 부를 더 차치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화 자체나 생각 자체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말 표현이 정말 이 말 표현 정말 싫은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데 사실 이런 전체적인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모든 걸 그친다고 해도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도는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할 상황이라서 재난이 더 늘어나고 사회가 좀 더 위험해지고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사실이고 이미 벌어질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응하지 않고 지금 무시했을 때 더 큰 위험을 맞닥뜨린다? 그게 된다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응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게 최대한 한다. 근데 그걸 못한다면 위험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위험이 누구한테 갈까라고 하면 더 취약하고 더 위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사회가 더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한국에 있는 나라만 신경을 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공감하고 그 방향성을 딱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 끊임없는 그 유혹 같은 네. 것 같아요. 의미는 알면서도 지금 안 이거 못하면 우리는 뒤처진다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계속 봐야 돼. 그 이거 근데 이 위험은 언젠가 오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참 저도 좀 안타까운 문제는 산업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퉁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로 그러면 그냥 나무를 계속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래 하지만 나는 산업을 계속 할 거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그 뭐랄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기후 얘기하지만 그 기후라는 것이 가끔씩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요. 그 얘기밖에 할 때만 그때만 끄덕끄덕하고 어떡하지 하고 얘기하고 그걸 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거잖아요. 먼 누군가 이야기. 하지만 내가 폭염을 맞았을 때 야 에어컨 키면 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행동들 그 행동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런 이런 식으로 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 인식 전환이 가져와야 될지를 저도 참 궁금한 게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쉽지 않겠다. 약간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존권의 문제까지 확 와닿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저희가 헌법소원 진행할 때 이게 원고들만의 소송이 되지 않고 모두의 권리의 문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한테 지금 내가 마주한 위기를 편지로 써서 그 판결을 촉구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62년생이신데 그때 그 편지 쓰는 걸 같이 하고 그게 엄마의 삶에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소원 중요한 것도 알겠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지를 쓸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가난하고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하면 그냥 왜 그렇게 살았냐고 욕을 한다고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너무 막 울고 엄마랑, 아니, 엄마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게 자꾸 아기들의 삶의 문제인데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사회 누가 듣냐고 엄마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쓰고 그걸 저희 행사에서 말하기를 하고 그게 언론 보도에 났는데 실제로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건 너 잘못이지 라고. 근데 이런 지금처럼 기후위기라는 문제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그냥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위험이 당연히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전 지금 엄마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모두한테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재난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개인한테 너무 크게 닥쳐도 개인의 몫이라고 사회가 여기면서 더 불평등해지고 더 양극화도 심해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 한 명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게 그게 그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암울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뭔가 그럼에도 해보자라는 마음조차 감히 못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탓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는 개인의 탓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또 그것이 전체가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안에 또 각각의 이익이 다 달라서 보고 있는 관점처럼 다르고 그걸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약간의 기후 행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좀 쉬워. 환경 뭐 쓰레기 줍고 분리수거하고 그런 때기 쉬운데 그것이 다시 다 연결되는 기후인데 기후 너무 커 보이는 것도 맞아요. 좀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어렵다. 그러니까 공감은 하지만 다 어렵다.
맞아요. 너무 거대해요.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씩 그 이거잖아요. 뭐 지구를 좀 살리자 하면서 그 소등 한 뭐 15분만 꺼도 소등하면 이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거 하나 해놓고선 아 나 많은 걸 했어라고 뿌듯해하는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과연 그만큼 뭘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뭘 지킨다의 개념으로 뭘 또 다른 거를 향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은 참 이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게 생각보다 저희 상 받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 막 큰 상 받으셨네요 이런 말도 있기는 했는데 너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 줄 몰랐는데 너 그걸 해냈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댓글로도 많이 듣고 실제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언니 나는 이거 하다가 그만뒀는데 끝까지 해내더니 결과를 만드네? 라면서 이게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난 이제 알아서 좀 안도하기도 해. 뭐라도 다시 해볼래? 라는 연락도 막 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효능감이 진짜 떨어진다.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별로 사실은 없을 수 있겠다. 정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너무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려면 사실 좀 더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회의보다는 그런 회의감 같은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바꿔보자.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둘 순 없잖아. 함께 해보자 라는 마음을 끌어내는 게 지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점점 좀 뭐라 어떤 생각이 빠른 효능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물도 빠르고 하는데 일단 뭐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도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빠른 그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요새 그 AI를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 문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이상 지금이야 좀 빠른 효능감 때문에 AI를 엄청 많이 쓰고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조차도 넘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늦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씩 나의 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에 다가온 것이 좀 다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얻게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는 건 그냥 환경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만들어 간다는 느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누군가가 배제되고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죽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함께 그래도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놓여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봤자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 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에 함께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뭐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도 같이 할 수 있기도 한데 저희는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일상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으로 연결하는 걸 계속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안에서 내가 살면서 마주하는 기후위기 문제와 또 이 문제가 지역 안에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이 필요한지를 모으는 작업을 또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꿈 아니면 또 청취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그 끝 제가 바라는 사회는 기후위기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누구나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안전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가 되는 게 제가 그래도 바라는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굉장히 거대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를 진짜로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계속 모으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네.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2020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는 국제 유가 상승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 미 취업 청년 중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성직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 제도를 6월 1일부터 전격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교회는 정부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위스 주교회의는 21일 이와 관련한 본지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스위스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 자유교회 연합, 스위스 개신교 연합에 함께 스위스 연합 평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성직자의 공직 면제 폐지 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주교회에 따르면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는 34세 이하 스위스 내 신부는 10명가량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 연방군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성직자의 군 면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8개월간의 의무 복무를 가졌는데 그간 스위스 내 성직자는 이 의무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스위스군 당국은 종교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자 비상사태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성직자의 역할이 필수 부가결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는 국제 유가 상승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뉴질랜드의 가계와 기업이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연료비 상승은 운송비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까지 오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생산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 국제 유가가 일부 안정되더라도 이미 상승한 비용이 경제 전반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은 높아진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운송업, 농업 등 연료 사용이 많은 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기준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원유 공급 불안이 계속되는 한 국제국가의 변동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당분간 높은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대학이 정부의 교사 양성 지원금 제도를 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학들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지원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교사 양성 과정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양성 지원금을 개편했지만 대학들은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학생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을 겪었고 대학들도 모집과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가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과 협력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이 자주 변경되면 예비 교사들의 지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정부가 교사 양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교육보다 단기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사 양성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대학과 정부가 긴급히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대학과 학생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 수급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전력 기업 머큐리가 사우스랜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사인 데이터 그리드 뉴질랜드의 지분 12.7%를 확보하기 위해 5,3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노스 마카레와와 36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시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머큐리는 이번 투자가 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앞서 14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구매 옵션 계획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뉴질랜드는 싱가포르 본사가 최대 주주지를 유지하며 이번 투자로 산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 사용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력기업 머큐리가 사우스랜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사인 데이터 그리드 뉴질랜드의 지분 12.7%를 확보하기 위해 5,3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뉴질랜드는 사우스랜드 노스 마카레와 36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시설은 인공지능 학상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에 따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뱅크의 최신 조사 결과 뉴질랜드인 10명 가운데 4명이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했으며 19%는 성구매 후 결제 서비스를, 12%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61%가 생계 유지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저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74%는 생활비를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비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44%로 소폭 증가했고 응답자의 59%는 가계 예산을 세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는 예산을 대부분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에서는 젊은 층과 세입자, 마오리 및 태평양계 주민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빚을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뱅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예산 관리와 저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시장이 거래 부진과 공급 증가 속에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 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거래도 지난해보다 4.2% 줄었고 주택 가격 역시 또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탈리티의 켈빈 데이비슨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는 매물은 많지만 강제 매도는 적어 구매자들이 가격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임대료 정체와 운영비 상승, 세제 변화 가능성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매수층으로 자리 잡으며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탈리티는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매물 수준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거래는 부진하고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호크스 베이의 한 양모 가공 공장에서 양모 뭉치 안에서 실탄과 산탄총 탄약이 발견돼 업계 안전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양모 세척업체 울웍스는 지난 5월 아와토토 공장에서 북섬 여러 농장의 양모를 가공하던 중 장비 내부에서 실탄 8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약은 모두 발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러 농장의 양모가 이미 혼합된 뒤 발견된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계는 오리 사냥철을 전후에 사용된 탄피나 실탄이 양털과 함께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농장주와 양털 깎는 작업자들에게 양모의 다른 물질이 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양모 분류협회도 이번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공급망 전방에서 안전점검과 오염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튜어트 내시 전 노동당 장관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국민당 의원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 논란 끝에 뉴질랜드 제1당 총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자에서는 내시는 네이피어 지역구의 국민당 의원 KT 니먼을 두고 9개월간 유급 휴가를 받고 복귀 후 다시 한 달을 쉬었으며 가장 게으른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니먼 의원은 실제로는 약 10주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지역구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해당 발언을 성차별적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내시가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내시의 후보직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유감을 표현하면서 지역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지난 보고서와 비교해 대상 국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화는 최근 몇 년간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 확대 등 시장 개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이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외환 시장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관찰 대상국 지정 자체가 환율 조작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외환시장 투명성과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며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은 기존 작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이란을 상대로 연속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한적인 군사 대응을 넘어 더 강력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요청할 경우 빠르게 합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 이란이 합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고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국 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는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준수하고 엄격한 안전장치를 받아들이며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아직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한국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응해 자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이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중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이 악화한 데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경력직 선호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15세에서 29세 가운데 최종 학교 졸업자는 40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최종 학교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는 276만 명으로 20만 2천 명 줄었고 미취업자는 124만 3천 명으로 3만 1천 명 늘어났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에서 48.6%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낙현 데이터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보다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며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유학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도 18.9%에서 19.4%로 확대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터리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2원 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0원 6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3전 5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거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 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브.com JMP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쿠바네 클럽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6일,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스트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익잼 프리퍼레이션 클래스 안내입니다. 이 무료 수업은 직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PTE, IELTS, OEET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회화 연습과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작문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첨삭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로 등록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출석을 권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올해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쿠레로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간 대화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어 회화 모임입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임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버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